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6장.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것이 드러나거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한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나누어 써야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 찬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지치더라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면 때가 무르익을 때에 거둘 것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 일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십자가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일을 받지만 실제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여러분의 몸에 한 일을 두고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이 오래전에 죽었고 나에 대한 세상의 관심 또한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 편지를 끝내면서 아무도 더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입은 상처 자국들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Heavenly love was all that could help me. I was astray, so sad and alone. Then I looked above, and my burdens all left me. And now I can say that heaven's my home. Heavenly love, the love of my Lord. My sword and shield, giving me light in darkness of night. It's heavenly love, heavenly love. Troubles of earth so often o'ertake me, burdens of life with heartache and care. Heavenly love will never forsake me, filling my need. My Jesus is there. Heavenly love.
the love of my Lord, lifting above, for he is my sword and shield, giving me light in darkness of night. It's heavenly love, heavenly love, it's heavenly love, the love of my Lord. He is my sword and shield, giving me light in darkness of night, heavenly love, heavenly love.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12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기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가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고 너는 저녁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그곳으로 내다 놓아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 나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더 그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그대로 하였다. 내 짐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았다. 그리고 저녁 때 손으로 성벽의 구멍을 뚫고 어두울 때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었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저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짐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징조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징조라고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추방돼 이렇게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왕도 그들과 함께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내다 놓을 것이며 왕은 눈으로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그물을 쳐서 왕을 망으로 올가 그를 바빌론의 백성의 땅 바빌론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땅도 못 보고 죽을 것이다. 내가 왕의 경호원과 경호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뒤에서 내가 칼을 빼어들고 쫓아가겠다.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아버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겨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일을 모두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적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다. 내가 말한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 주 하나님은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은 말이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글리슨 아처라는 신앙인은 다니엘서에 중심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슬픈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본문의 사건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인생을 안이한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불신자들과 역사 앞에 조롱거리로 삼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다만 새로운 내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는 압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로 주인공인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이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의 가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가 되신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벨이라는 말은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느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보호자 벨, 그대의 보호자 느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신이 그대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입니다. 이런 이름을 태양신에게 배운다라는 뜻이 사드락으로 개명하게 했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지만 메삭으로 바꾸는데 샤크는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랴 뜻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의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느고는 바벨론의 우상인 달의 신의 이름이며 아베트라는 말은 종을 뜻합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유혹과 시험에 대해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선 중요한 사실은 비록 자신의 이름이 정복자의 입장에서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받아들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지라도 다니엘은 언제나 자신을 다니엘로 자처했습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나 다니엘로 호칭했고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기록되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또 마귀는 다니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 다니엘이라고 강조한 데에서 자기에게 가해진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진정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 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삶에 충성스럽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부인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정결에 대한 시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태도의 배후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해석하려는 사람들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의 문화적 혹은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은 먼저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차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요구에는 그저 포도주를 마실 테냐 안 마실 테냐,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라는 표면적인 질문 이상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즉 포도주를 마시고 진미를 먹음으로써 이제는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나도 마음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도저히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 특히 남자들이 불신자들로부터 한잔하자 유혹을 받았을 때 함께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그러한 제안에는 저의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받아들일 때 불신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 별 수 없지.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순히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확신 혹은 신앙의 정절에 관한 위험이 그 배후에 숨어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제안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의 신앙의 사람됨을 봅니다. 다니엘은 먼저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즉 마음의 확고한 목적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불과 16살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16살 된 소년이 이러한 확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니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가정에서부터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이미 그가 오래전부터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진미와 포도주를 다니엘에게 건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눈 딱 감고 한 잔 받아 마시기만 하면 출세의 가도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출세보다도 명예보다도 황금보다도 권력보다도 소년 다니엘에게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을 얼마나 소망하고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12절에서부터 그가 자신의 확신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물러가시오 라고 항의를 하지 않고 비록 자신이 견고한 확신 가운데 있다 해도 그 확신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조금도 흩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확신한 바를 나타내는 자세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여 결국 선한 의도마저도 이해받지 못하는 비극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결단력과 거룩함과 겸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된 인격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세속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유명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두 개의 도시가 나타납니다. 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바벨론과 하늘의 도시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그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라는 점입니다. 이기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도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의 한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 임금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왕국을 자랑하는 그 순간에 몰락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라는 점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비로소 새로운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 도성에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서 짓밟히는 연약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지극히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쉽게 흐르는 세속화와 이기심의 물결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역사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떠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그들을 역사의 심판의 틀 안에 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자비로 그 몸짓 이끼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사해 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과 그 뒤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진군하는 도중에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비밀리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도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한다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여리고를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부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려고 준비할 때 아마 그들은 40년 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기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간 후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강 속에 하나는 강 서쪽 벌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벽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 성 밖으로 무너졌지 성 안으로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 성벽을 외부에서 들보 같은 것으로 쳐서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여리고 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아간의 죄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노략질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간은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아이 성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란 이웃 지방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친선을 맺자고 제의하여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의 다섯 아모리족 왕들은 크게 격분하여 기브온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운 이 전쟁은 세계 역사상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크게 패배했고 이에 따라 가나안 정복 문은 열리게 되었으며 물결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 앞에 31명 왕이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등은 요단강 동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족속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특별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백성은 마음을 합해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그 수백 년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김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고별연설을 합니다. 그의 고별연설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백성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그토록 단결해서 긴밀히 행동을 취하던 열두 지파들은 각기 헤어져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간 7번이나 변절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1401년부터 1100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7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는 여호와께서 7번이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15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임금의 것이라기보다는 목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다스렸으며 사사들이 전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정복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때에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활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사사에 관한 일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사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백성을 통치했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하나로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약속을 함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의 힘으로 혼자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유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통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고 말씀으로 저희 영혼의 갈급함을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 저희가 사는 동안 저희에게 이곳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소서. 특히 북한 동포를 주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저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현재 상황이지만 이 방송이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소망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희 위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